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2월 3일 수요일에 뉴스통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입춘이었죠. 봄의 길목에 들어서는 그 느낌 조금이라도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어젯밤에 달이 너무 밝아서 아, 달도 입춘을 알리나 싶었습니다. 자, 입춘은 원래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죠. 또 말씀드렸듯 봄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가정마다 입춘첩을 써서 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나 천장 등에 좋은 뜻의 글귀를 써서 붙이는 걸 말합니다. 자, 보통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써서 예전에는 집 대문 기둥 같은 데 붙여놓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엔 그런 거보다는 타치폰으로 입춘대길 카드를 보내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세상이 참 달라졌죠. 한자 한자 정성껏 먹을 갈아서 붓으로 입춘대길 이렇게 커다랗게 써내려가는 시절은 아니지만요. 정말로 입춘대길, 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크게 좋은 일, 길한 일들만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코로나는 얼른 이 지구에서 물러나고요. 자, 수요일의 뉴스통에서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는 현재 북한의 주요 소식들도 전해드리고요.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로봇들이 부쩍 더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더 넓은 뉴스에서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역사부터 최근엔 실제로 반려견 로봇까지 등장했다 하는 이런 영화 같은 세상 이야기도 해드리고요.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 들어봅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과 은값, 환율 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130여만 달러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홈페이지 현황표를 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금을 약정한 국가는 스위스와 도이칠란드 두 개국이고 약정액은 132만 4,963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월 기준 7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82.9% 줄어든 수치입니다. 북한군이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 예하 미사일 여단을 9개에서 13개로 증편하고 중무장 장갑차 등을 배치한 기계화 보병사단도 4개에서 6개로 늘렸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상세히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특수전 부대인 특수작전군은 남측의 전력시설 모형을 만들어 타격훈련을 강화하고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기존 미사일 시설 규모가 확장돼 부대가 증편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증편된 부대에 어떤 기종의 미사일이 배치됐는지 정밀 추적하고 있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리닉스 미국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는 현지 시간 2일 북한과 이란에 대해 미국의 우주기반 군사력 활용에 일부 위협이 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힉스 지명자는 미국의 국가안보 우주위성에서 가장 중요한 위협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우주 무기 발전이 미국 동맹 파트너들의 우주 활동에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북한도 우주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는 군사력의 위협을 제기할 수 있는 일부 대우주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약 115만 명에게 총 34억 8천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계획을 한꺼번에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3일 발표했습니다. 세 가지 사업을 합친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약 34억 8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1,410만 달러 줄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력 인구 감소 영향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장학금 예산은 줄었지만 대학생 근로 장학 사업이나 우수학생 국가 장학 사업은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농축산물 가격이 10% 오르며 밥상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1.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47로 작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연속 0%대 상승률입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축산물 등 밥상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파, 양파, 사과, 고춧가루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해 계란은 한 달 만에 가격이 15.2% 올랐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연장한 가운데 하루 사망자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2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의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119명 증가해 5,96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록한 113명을 넘은 최다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324명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39만 4,7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11개 지역에 발효 중인 코로나19 긴급사태를 도쿄도 등 10개 지역에 대해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로 미얀마 정부를 장악한 군부의 지도자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2일 첫 번째 군사정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공보청에 따르면 흘라잉은 지난해 11월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조사를 요청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나라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되었다며 다음 선거에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오락가락해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한 방역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신다고요?
네, 북한 당국이 지난달 20일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가
네.
9일 만인 29일에 이를 번복을 하고 다시금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한경북도 소식통이 지난 2일에 전해온 네. 소식인데요. 북한 정부에서 지난달 20일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해제를 했는데 무질서가 조성이 되면서 코로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29일에 다시 방역을 더 강화하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해왔습니다.
네, 자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건 조금 뭔가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해제했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해제 당시에 북한 네. 당국에서 우리나라에 전염병 환자가 없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를 했다고 하고요.
네.
시간제로 이동을 통제하던 조치를 해제를 해서 주민들이 이제 시군 구역 안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29일에 다시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는 지시가 내려졌는데 그전 거리 두기 지침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취해지면서
네.
외출까지 자제하도록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네, 아무래도 거리 두기를 해제하면서 혹시나 뭐 코로나 환자가 다시 급증하거나 그런 걸까요?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걸 우려해가지고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쵸.
우선 첫 번째 이유로 보이는 게
네.
지난달 27일에 양강도에서 밀수 사건이 적발이 돼가지고 그리고 네. 이 지역에 대한 봉쇄령이 내려졌는데 이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함경북도도 북중 국경지대인 만큼 그 양강도 봉쇄령의 좀 여파가 네.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그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소식통에 따르면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또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이동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못했던 걸 막 좀 경쟁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중국과의 밀수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고 네. 또 국경 통제를 워낙 강화했다 했었으니까. 탈북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어가지고 네.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해제 조치를 취소를 하고 더 강한 거리두기 조치를 좀 지시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소식통은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밤 9시 이후에는 식당 이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 5인 이상은 또 모이지 못하고요.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 당국도 지금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장 안에서 방역과 질서 유지를 기본적으로 중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네. 음식 판매를 일절 금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동안 이 시장에서 개인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 것을 금지를 하고 네. 다만 이제 시장에 또 음식이 없으면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에 좀 지정해가지고 공장을 지정도 하고 네. 기업소에서 그 위생방역 규정을 철저히 준수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평소에 많이 먹는 그런 음식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술이나 떡이나 두부 이런 음식물들을 포장을 잘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파는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음식 장사로 생계 꾸려가는 분들, 북한 주민들 중에서도 많을 텐데 피해가 좀 크겠는데요.
당연히 주민 생활에 네. 큰 타격이 되고 있고 우선 그 개인이 술이나 떡, 두부를 예.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파는 사람도 피해를 입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 주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짐승들을 키워요. 근데 음식물 만들고 남는 걸로 네. 이걸 먹여서 키우는 문제가 있는데 이 먹이도 좀 없어지는 아이고. 그런 피해도 지금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앞에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전염병 환자가 없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주민 생활을 위기에 몰아넣느냐. 정말 아래 사정을 하나도 모르고 제멋대로 방역 방침을 내린다. 뭐 이런 비난과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한국도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든데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매출을 이제 장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북한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좀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 양강도 해산시 네. 그리고 삼지연시 일대를 최근에 다시 봉쇄한 소식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양강도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요. 북한 당국에서 지난 29일에 예. 오후 5시부터 해산시와 삼지연시를 또다시 봉쇄를 했고 네. 이번 봉쇄 기간은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도 안의 모든 도로 그리고 운전기제 차단에 들어갔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봉쇄 조치가 이제 나온 이후에 네. 노동자들 출근도 금지가 됐다고 하고요. 시장도 당분간 운영도 못하게 됐고 주민들은 이제 집에서 어디로 가지 못하고 꼼짝도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내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네, 사실 이 지역은 봉쇄된 적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다시 봉쇄가 됐습니다.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네, 양강도 그 해산과 삼지연은 네. 지난해 9월에 미립국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봉쇄를 한번 했었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금을 밀수하는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해산시를 전면 봉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봉쇄는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사건 때문에 생긴 건데 네. 당시 해산시 주민 두 명이 삼지연시 인근에서 맛내기, 그러니까 조미료랑 네. 사탕가루, 그러니까 설탕, 네. 콩기름을 밀수를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밀수 정황이 다음날 좀 드러나고 적발될까를 두려워가지고 네. 이걸 밀수를 도와줬던 국경경비대 군인이 자수를 하면서 밀수에 가담했던 네. 주민 두 명도 도보위국에 긴급 체포가 됐고 사건을 보고받은 상부에서는 코로나가 접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봉쇄를 내린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북한뿐 아니라 세계 어딜 가나 정말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이런 하소연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올 봄이 지나면요. 꼭 전 세계 코로나 퇴치가 좀 진일보하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북한의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김민수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에스파는 작년 11월에 데뷔한 신인 걸그룹입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다국적 멤버 구성이랄지 좀 독특한 컨셉 등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을 낳기도 한 그룹인데요. 에스파의 노래 들어볼게요. 블랙 맘바. 남다른 시야와 시각, 넓이의 뉴스들을 더 흥미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 더 넓은 뉴스. 오늘도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 1년 사이에는 저희가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뀐 사회나 문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 이 시간에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로 인해서 로봇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그때 저희가 식당에서 사람 대신 음식 나르고 봉사하는 로봇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 로봇이라는 단어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이야기부터 좀 해주신다고요.
그야말로 로봇에 대한
네.
짧지만 중요한 점들을 다 정리하는
네.
완전 정복 시간입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자, 로봇이란 말 누가 만들었을까?
궁금하네요.
체스코 문학사에서
네.
가장 위대한 작가 중 하나로 꼽히는 카렐 차페크라는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극작가죠.
네.
100년 전인 1921년 1월에 이 카렐 차페크가 체스코의 수도 프라하에서 초연한 연극 대본이 있습니다.
네.
로즘의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하는 제목의 대본이었어요.
예.
여기서 로봇이란 말이 처음 사용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이 기계로 이제 뭔가
네.
그 부역을 하는 모든 그런 존재들을 로봇이라고 가르치게 됐는데 이 로봇의 탄생 배경에는 화가였던
네.
카렐 차페크의 형 요젭 차페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카렐 차페크는 요제프란 형을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자기 작품을 좀 들려주고 그리고 그 의견도 많이 듣고
네.
참고를 했는데 이 자기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그 이 형은 잘 듣지도 않는 것처럼 그림만 묵묵히 그리고 있었대요.
네.
그러다가 근데 이런 존재를 어떻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로봇이라고 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 말이 딱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게 로봇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체스코어로는 로보타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부역, 노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게 노동하고는 다르죠. 노동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제 대가를 받으면서
네.
일하는 것을 노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 노역이라고 하면은 부역이라고 하고 노역이라고 하면 부역이라고 하면 이제 봉건 영주가
네.
백성에게 의무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노동이 있습니다.
약간 강제성이 있는 거죠.
강제성도 있고 보수도
네.
없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영주의
네.
논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주의 논에 와서 하루에 몇 시간, 뭐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네.
이제 일을 하게끔 돼 있는 게 바로 부역입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의무적인 봉사 이런 것도 이제 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또 요즘에 이제 쉽게 그 한국 남쪽에 있는 분들은 쉽게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벌금형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 벌금 저 낼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서 노역을 하죠.
그렇군요.
노역형을 받죠. 그게
네.
바로 이제 로봇타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뭐랄까 로봇은 애초부터 노예처럼 의무적인 봉사를 하는 존재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네. 의외의 유래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로봇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 노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사용이 된 거네요.
네. 좀 슬프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가장 최초로 문학사회 그리고 예. 우리 인류사에 등장한 로봇은요. 그 작품에서 인간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그래요?
예. 인간의 네. 편의를 위해서 대량으로 만들어진 로봇이 인간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내용의 희곡. 그렇지만 시대를 뛰어넘는 작가의 해안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 작품이 1921년에 체스코 국립극장에서 정식으로 공연이 되고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벌써 20, 3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좀 놀랍기도 한데 근데 예. 로봇 시민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예, 이거는 2017년에 네. 실제로 유럽에서 만들어졌어요.
어떤 법인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네. 이 그 노동을 강요받는 존재 로봇은
예.
반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그렇죠. 위험이 굉장히 두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게 세 가지 원칙을 줘서 로봇을 통제해야 된다는 발상이 생겼어요. 이 발상은 제일 먼저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과학자인 이분이 1942년에 자기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냅니다.
네.
로봇 3원칙이라고 해서 일단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로봇은 사람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명령하는 그러니까 그 한도 내에서
네.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로봇에 대한 어떤 그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그거를 잘 이용해서 또 로봇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예. 나와요. 그래서 이 아이작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
네.
이게 지금 2017년에 벨지크에서 그 브뤼셀에서 유럽연합의회가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관한 법을 마련해요. 네. 근데 이 법에 뼈대가 됩니다.
그래요.
1942년도에 상상을 했던 로봇 3원칙이 로봇 시민법의 뼈대가 돼서 이 로봇 시민법 결의안을 들여다보면
네.
인류 사상 처음으로 로봇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을 해서
이런 게 있다니까
예,
너무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네. 보면은 뭐 AI 프로그램이라든가 자율 주행 차량이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돌봄용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로봇이 연구가 수행돼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로봇 개발자들은 당국에 다 로봇을 등록하고 또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 당국에 시스템 코드 같은 접근 권한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등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게 꼭 이 현실의 이야기인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법이 마련되어 있네요.
뭐 일례를 들면 네. 새 로봇을 설계할 때 반드시 연구윤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야
네.
로봇 갖고 무기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죠.
EU 내에는 로봇 AI 기구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로봇 기술과 윤리, 규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 있고요. EU 회원국들이 결의안을 토대로 자국 내에서 논의와 수정을 거치면 EU는 공식적으로 로봇 시민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법 제정 이후에는 이제 EU의 로봇과 AI 등을 수출한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되고
네.
이제 전 세계 로봇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기술 규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법이 실제로 곧 제정이 된다는 건데 너무 의무만 있는 것 같아요. 로봇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고요.
예, 사실 전자인간에게도 네. 생존권이 있는가 이 부분이 아이작 아시모프한테서도 3원칙 중에 맨 네. 마지막 법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네.
로봇한테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로봇을 죽이는 킬 스위치를 개발자가 설계해야 하는지 이게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또 로봇으로 인해서 사람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도 아주 폭넓게 논의가 돼가지고
그쵸?
이제 도이칠란드에서는요 인공지능 개발 사업으로 2015년 한 해에만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올렸지만 로봇 300개당 일자리 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예.
말이 또 실제로 드러나기도 한
그래서
사례네요.
그래서
네.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예.
EU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네.
기본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뭐 그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로봇이 돈 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숭고한 그런
네.
어떤 권리를 빼앗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로봇을 이용해서 이득을 벌어들이는 사람은 무한대로 또 이득을
그렇죠.
취할 수 있으니까
예.
완전히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되는 거라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로봇을 사용할 때마다 로봇세를 내고 그리고 이제 그 세들을 세원으로 잘 사용해서 기본 소득을 주자. 이런 아이디어인 네. 것이죠.
충분히 뭐 논의해볼 만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로봇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의미할 텐데 자 그렇다면 사실 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로봇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로봇들이 발전을 했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네. 거는 실제로 팔리고 있는 로봇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박람회에 다 소개가 돼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로봇들이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요.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과 공감 욕구를 해결해 줄 반려 로봇으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 로봇 네.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가 네. 있고요. 과거의 반려 로봇은 이제 개나 고양이를 단지 흉내낸 모습이었죠. 근데 소니사에서 아이보처럼 인공지능을 갖고 있는 귀여운 강아지가 지금 팔리고 있고요.
네.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폿 같은 그 로봇은 충견형 만능 로봇입니다.
네.
근데 작년에 네. 특별히 사랑받았던 그런 주목받은 로봇은 미국의 코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로봇계 코다를 만들었는데
네.
이 코다는 집을 지키는 경비견처럼 주인 목소리를 무려 95%나 알아들어요.
아, 그래요?
예.
와.
그리고 뭐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사람과 물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로봇 몸체 앞뒤에 3D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만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사람을 인식하고 또 개의 특징을 살린 머리와 꼬리 부분이 다 움직이고요. 동물과 같은 이동성을 위해서 이제 목에는 소형 모터가 14개가 탑재되어 있는 그런 두 개의 큰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코다는 특징이
네.
진짜 똑똑해요.
혹시 뭐 강아지처럼 제가 네. 슬프면 와서 뭐 위로도 해주고 그러나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 네.
슈퍼컴퓨터급의 지능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가족이 슬프고 우울하고 또 행복하고 흥분하고 이런 때에 맞춰서 행동을 자기가 합니다. 학습해서.
와서 막 슬퍼 보이면 이렇게 쳐다보고 예. 툭툭 건드리고 이런 행동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저 같은 네. 경우는 슬플 때 툭툭 건드리는 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슬퍼할 때는 그냥 그야말로 네. 뭐 조용히 한쪽에 처박혀 있는 네. 게 더 저는 좋아요. 그러면 처박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걸 학습해서. 그걸 학습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이 가정용 반려 로봇이자
네.
뭐 사실은 슈퍼컴퓨터의 지능을 활용해서 완벽한 보호자가 될 수도
네.
그런 개가 코다입니다. 이 코다가 대략 한 4만 5천 달러 정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비싸긴 하지만
그러네요.
저는 솔직히 정말 네. 좀 모아가지고 구입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 주위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자. 좀 싼 그런 반려 로봇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요? 어떤 로봇들이 그렇게 좀
일본의 벵가드 인터스트리츠라는 네. 회사가 개발한 모프린이라는 로봇은요.
네.
역시 인공지능 반려 로봇인데
네.
검은색 눈과 부드러운 털을 갖고 있는 푹신한 곰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질 때
예.
완전히 그 부드러운 털 뭉치를 만지는 것 같아요.
촉감이 좋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를 네. 쓰다듬으면서 그쵸. 나도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네.
그것을 그대로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모프린이 다양한 소리와 움직임으로 자기 느낌을 뚜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고유한 알고리즘과 내장 센서로 주변 환경 인식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학습하면서 성장합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불안, 침착, 행복, 흥분 등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반응을 각자 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실제로 이 반려동물 저 같은 경우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다 감정이 있거든요.
예.
이것들을 좀 재현할 수 있다면 정말 반려동물 키우는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이 로봇은 네. 6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뭐 살만하네요.
살만하죠.
네, 예. 아마 돈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예. 400불 정도죠.
네.
그러니까? 예.
좋은 정보 오늘 얻어가네요. 자, 근데 휴머노이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거는 얼마나 발전을 했나요?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도 리치라고 네. 하는 그 이름의 휴머노이드가 있는데
네.
프랑스의 폴렌 로보틱스가 개발한 제품인데
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소형 개발보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눈, 바이오닉 팔, 머리, 스피커, 마이크 등이 탑재되어 있는 상반신 몸체만 있는 로봇인데
네.
머리 윗부분에 안테나가 부착돼 있어서 그 움직임으로 감정을 다 표현하는데 자유도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로봇 관절이 전후 자유로 움직이는 활용도를 말하는데요.
네.
자유도가 사람의 팔에 근접한 7단계 자유도를 갖고 세상에. 있어서 500g 정도의 무게의 물체는 자유스럽게 네. 이동을 할 수 있고 이미지와 음성 인식 기술로 사람과 소통하는 로봇이 나왔다.
와. 그렇군요. 이런 휴머노이드도 실제로 이렇게 개발이 돼 있다는 것들 좀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신 로봇들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보니까 나도 돈 모아서 사고 싶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많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로봇이 더 급속도로 발전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로봇 시민법까지 등장할 거라는 얘기는 그만큼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더 와 있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2004년에 데뷔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가수 태희 씨. 최근에는요, 연극 무대에도 도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노래 잘하는 태희 씨가 연기는 또 얼마나 잘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 태희 씨가 2005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사랑은 하나다.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수요일에는 다양한 스포츠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전태우 기자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 소식인가요?
네, 2021년도 어느덧 2월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사실 이맘때쯤이면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네, 그렇죠.
예년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키장에서 스키와 보드를 타면서 시원하게 설원을 누볐을 텐데 올 겨울은 역시나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스키와 보드는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유독 올겨울이 굉장히 아쉬울 텐데요. 코로나로 못다한 겨울, 좀 대리만족이라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오늘은 전 세계의 겨울철 이색 스포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키나 보드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에 즐겨야 제맛인 그런 스포츠들이 있죠.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저도 스키장을 갈 생각조차 못했네요. 자, 근데 어떤 이색 스포츠를 알려주실지 좀 점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 세계 네. 겨울 스포츠들이 총 집합해 대회를 치르는 축제가 있죠. 바로 동계올림픽인데요. 실제로 202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개최가 오늘로부터 딱 1년이 남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 종목에는 뭐 컬링, 봅슬레이, 뭐 스켈레톤 이런 이름들이 생소한 스포츠들이 꽤 있는데 알면 알수록 더욱 즐거운 것이 바로 스포츠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에서 채택된 종목을 중심으로 겨울 이색 스포츠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좀 지금 말씀해주신 이름만 듣고는 좀 생소한데 아무래도 오늘 이거 들으시고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면서 볼 수 있다면 좀 더욱더 제대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 소개해주시나요?
네, 먼저 컬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영미야! 이걸로 유명해진 네. 이 컬링 대표팀 선수 김영민 선수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다들 기억하실 네. 거예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요.
네, 이 선수 덕분에 컬링이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컬링은 각각 4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빙판 위에서 둥글고 납작한 돌을 표적 안으로 미끄러뜨린 후에 높은 점수가 있는 표적에 보다 가까이 돌을 넣으면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네.
컬링은 16세기 이전 그 스코틀랜드에서 얼어붙은 호수나 강 등 빙판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미끄러뜨리며 즐기던 놀이에서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구슬치기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아마 네. 북한 분들도 구슬치기는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슬을 굴려서 동그라미 안에 넣거나 때로는 이런 상대방 구슬을 쳐내는 방식이 마치 컬링과 좀 흡사한데요. 경기 방식이 뭐 볼링, 당구, 양궁과도 비슷하고 바둑처럼 포석을 놓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 컬링 경기는 지켜보다 보면요. 미끄러지는 그 돌이 더 잘 가도록 계속 빗질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또 묘미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 본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싶기도 할 텐데 네. 이게 컬링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외국에서는 이미 컬링을 과학 스포츠라고 정의를 하고 네. 수많은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얼음판에 물을 뿌려서 그 표면에 얼음 알갱이들을 만드는데요.
네.
이게 그 빗질을 하게 되면 이 알갱이에 어떤 수막이 생기면서 돌이 훨씬 더 잘 미끄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빗질을 하게 되면은 돌이 3에서 5m 정도는 더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활주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면 빗질을 더 많이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뭐 돌을 휘게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왼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강한 빗질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높은 점수권에 돌을 갖다 놓아도
네.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게 뭐 어느 위치에 있든 상대팀이 빗질로 또 금방 돌을 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참 이게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이게 참 체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빗질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네.
또 뭔가 심리전도 더 중요할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스포츠인 것 같아요. 당구나 볼링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네.
자, 다음 스포츠는 어떤 건가요?
네, 겨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로 썰매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 그렇죠.
네, 이 동계올림픽에는 3대 썰매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바로 봅슬레이, 루지, 스켈레톤인데요.
이
세 종목 모두 빙판 위에서 엄청난 속도감을 즐기는 스포츠인데요. 사실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썰매 기구인 것 같아서
네.
구별이 쉽지 않은데 이 몇 가지 차이점만 알면은 이 세 가지 스포츠가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는 썰매의 차이가 있나요?
비슷합니다.
네.
사실 이게 타는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네.
뭐 앉아서 타느냐, 누워서 타느냐, 엎드려서 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이 썰매 모양이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타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봅슬레이의 경우에는 그 원통형의 썰매에 앉아서 타고요.
네.
스켈레톤과 루지는 납작한 썰매에 엎드리거나 누워서 탑니다. 여기서 이제 스켈레톤과 루지는 올라타는 방향이 정반대인데요.
네.
엎드리면 스켈레톤이고 누우면 루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누워서 그냥 그 눈길을 활보하는
맞습니다.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왠지 막 짜릿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근데 종목마다 경기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은 봅슬레이일 텐데요.
네.
이 봅슬레이는 빙판 위에 F1이라고 불리는 만큼 최고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트랙을 달려서
네.
결승선에 약 60초 남짓한 시간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이게 19세기 후반 스위스에서 스포츠 형태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 봅슬레이가 팀전이 또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4인승, 2인승의 형태로도 즐길 수가 있는데 이제 4명이서 봅슬레이 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네.
다 같이 썰매를 막 끌다가 한꺼번에 이제 딱 그 썰매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로봇이 합차하는 것처럼 한 번에 탑승하는데
네.
그 모습이 굉장히 멋집니다.
사실 저는 이 출발 장면을 보면요. 막 가슴이 떨려요. 혹시
네.
저러다가 막 다치지 않을까 막 하늘로
네.
날아가지 않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던데 그렇다면 스켈레톤이랑 루지는 개인전인가요?
그렇습니다. 스켈레톤의 경우에는 오직 한 명이 즐기는 스포츠인데요.
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겨울에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 썰매를 이용하던 것에서 유래된 스포츠가 바로 스켈레톤입니다.
그래요?
스켈레톤은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윤성빈 선수가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매우 유명해졌었는데요.
네.
이때 윤성빈 선수가 그 영화 아이언맨의 얼굴을 본딴 헬멧을 착용했었는데 썰매를 타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영화 속에 아이언맨이 날아가는 모습 같았습니다.
네.
네, 또 루지는 프랑스어로 썰매를 뜻하는데요. 유럽 알프스 지역의 썰매 놀이가 스포츠로 정착된 거라고 합니다. 루지는 개인전도 있는데요.
네.
두 명이 탑승해서도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이 3대 썰매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썰매 탑승한 채로 경기에 시작을 하는데요. 스켈레톤과 루지는 탑승 자세가 달라서 출발법도 좀 다릅니다.
네.
이 썰매 경기는 출발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때문에 강한 힘으로 빨리 밀어서 썰매에 잽싸게 올라타기 위해 이 썰매를 미는 자세와 탑승 동작 등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라고 합니다.
네. 이번 겨울에는 이런 동계 스포츠들 우리가 많이 즐기지 못하지만요. 내년에 동계올림픽 때는 좀 이런 장면들 시원하게 보면서 응원도 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는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은 스포츠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이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죠.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은 영화관에 갔었어 입니다. 요즘은 코로나여서 잘 못 가지만요. 평소엔 이 말 저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어젯밤에 나 영화관 갔다 왔어. 영어로는 We went to the movie theater last night 입니다. 자, 영화관이 영어로 movie theater 이거든요. 자, went. WENT는요, go, 가다의 과거형이고요. 어젯밤 하면 last night이죠. 자, 다 이어붙여서 we went to the movie theater last night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서 코로나가 끝나서 이 말 마음껏 하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 할 수 있는 날 오면 좋겠고요. 어젯밤에 우리 영화관에 갔었어. We went to the movie theater last night.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2월 4일 목요일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영하 25도, 해산 영하 22도, 강계 영하 20도, 신의주 영하 14도, 함흥 청진 영하 12도, 평양 영하 10도, 개성 사리원 영하 9도, 해주 원산 영하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영하 14도, 해산 영하 9도, 강계 영하 4도, 청진 영하 3도, 신의주 영하 1도, 평양 0도, 사리원 1도, 개성 해주 2도, 원산 3도, 함흥 4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5에서 3.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5에서 3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54.7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1.6% 하락한 1833.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2월물 가격은 전날보다 온스당 10.25% 하락한 26.3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6.3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규모가 130여만 달러로 지난해 비슷한 시기보다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홈페이지 현황표를 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북한에 대한 지원금을 약정한 국가는 스위스와 도이칠란드 두 개국이고 약정액은 132만 4,963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1월 기준 775만 달러와 비교해 약 82.9%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연장한 가운데 하루 사망자 최다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2일 현지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의 이날 코로나19 사망자는 119명 증가해 5,965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록한 113명을 넘은 최다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2,324명으로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39만 4,799명으로 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국 11개 지역에 발효 중인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도쿄도 등 10개 지역에 대해 내달 7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일 쿠데타로 미얀마 정부를 장악한 군부의 지도자가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언론 등 외신에 따르면 미나웅 흘라잉 미얀마 국방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2일 첫 번째 군사정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공보청에 따르면 흘라잉은 지난해 11월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조사를 요청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군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나라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되었다며 다음 선거에서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투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에서 내년부터는요, 다자녀 가구에서 셋째 이상의 자녀는 대학 진학 시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뉴스에서도 잠시 알려드렸지만 근로, 우수장학생 지원 규모도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한국이나 북한이나 우리 한민족의 교육열 정말 세계에서도 알아주는데 한국처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도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자녀가 여럿인 부모님들은 아이고, 이 대학 등록금 되는 것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인데요. 앞으로 셋째 아이부터는 대학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으로 고민인 한국에서 이 정책으로 출산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어쨌거나 한국이나 북한이나 국민들의 복지 혜택 점점 더 늘어가고 또 국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요. 한국의 노래 잘하는 중견 걸그룹, 2008년에 데뷔했으니까 뭐 중견 걸그룹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다비치 노래 들려드릴 텐데요. 우리 방송에서 사실 꽤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노래만 새로 냈다고 하면 음원 강자 반열에 들어가는 다비치가 2015년에 발표한 노래죠. 두 사랑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자, 우린 내일 또 만나요.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사랑이 어떤 건지 듣는 사람들은 사랑이